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에 눈부시게 발전한 남조선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자동차와 조선, 즉 운송장비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남조선 자동차 업계는 아주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난해지니까 국민들이 뭐 실직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내 수요가 급감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채무 압박에 짓눌렸습니다. 업계 선두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기아차, 대우차, 삼성차, 쌍용차 등 모든 업체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고요. 이 회사들은 각기 다른 국내 회사라든가 아니면 미국 또 프랑스, 중국의 회사들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도 진행이 돼서 98년도에 현대차에서만 1만 명 정도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크게 흔들린 그런 남조선 자동차 업계는 하지만 이후에 힘찬 성장을 재개합니다. 그 계기는 해외 시장에서 오는데요. 그 수출이 급증한 것이죠. 그 승용차의 해외 수출은 2008년 그 금융위기로 일시 타격을 받은 것 말고는 2012년까지 쭉 10여 년 넘게 아주 양호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요. 원화 평가 절하로 강해진 가격 경쟁력, 또 꾸준한 품질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또 대담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대략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남조선 자동차 업계 국제 경쟁력은 저렴한 원가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싼 값에 있었다는 거죠. 싼 맛에 산다는 거죠.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이 왜 남조선의 자동차를 사느냐?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바텀 피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텀은 바닥이고 영어에서 바닥이고요. 피더는 먹는 사람 이런 뜻이죠. 먹는 자 이런 뜻인데 물고기 중에서 바닥에 기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위로 와서 오면은 잡아먹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좀 비꼬아서 부르는 거죠. 남조선의 자동차 회사를. 그런데 외환위기 후에 원화의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원가 경쟁력이 어차피 쌌는데 이 원가 경쟁력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품질 개선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각종 소비자 보고서에서 만족도와 인지도 이런 것이 대폭 개선됩니다. 물론 여기서 소비자 보고서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그 소비자 보고서죠. 2000년대에 현대자동차가 주력으로 내놓은 중형 승용차로서 EF 소나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 그래서 SUV라고 부르죠. 산타페라는 차가 있고 또 준대형 승용차로서 그랜저 XG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동급 비슷한 급의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추었으면서도 가격은 다른 뭐 일본산 또는 뭐 미국산 이런 제품에 비해서 10 내지 15% 정도 쌌습니다. 품질은 같은데 아니 뭐 품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소득이 정체됐던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미국의 최상층은 소득이 급증했지만은 중산층 이하는 소득이 정체가 돼 있었는데요. 이 소득이 정체됐던 미국의 중산층은 종래 3만 달러 내지 4만 달러 짜리 차를 선뜻 사다가 이제 소득이 안 느니까 싼 차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2000년에 현대는 미국에서 10만 마일 10년 무상 보증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게 되는데 무슨 제도냐면요. 최초 구매자가 이 차를 계속 쓰면서 10만 마일이 될 때까지 또는 10년 이내 동안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 기간 중에 고장이 났을 때, 물론 소소한 고장 말고 엔진과 그리고 그 트랜스미션, 이런 그 엔진과 트랜스미션 쪽에서의 그 중대한 고장을 무상 수리해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훗날 막대한 수리 비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반응을 여러 가지로 원래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이런 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상당히 품질에 자신이 있나 보다. 즉 얼마나 품질에 자신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까 해서 현대차를 믿을 수 있는 차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2005년도에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공장을 완공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자매 회사인 기아 자동차도 2010년에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합니다. 이로써 종전에 차를 다 만들어서 수출하던 완성차 수출에서 부품 수출 및 현지 조립 생산 이것도 병행하게 됩니다. 현대 기아차 양사의 미국 판매량은 98년도에만 해도 17만 대에 불과했고요. 점유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 되면 57만 대로 3배 이상으로 커졌고요. 점유율도 3%로 커집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또 도요다의 리콜 사태 도요다 자동차의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2011년에 동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을 때인 2011년 5월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본 업체들을 완전히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현대차가 이걸 해냈고요. 그래서 이 2011년 현재 세계 시장 자동차 세계 시장에서는 5.8%를 남조선이 점하고 있는데 1위가 이제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 일본, 독일 다 막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이 나라들에 이어서 5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이 남조선 국내에서 460만 대를 생산해서 140만 대를 국내에서 팔고 320만 대를 해외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 해외에서 거의 팔리는 물량도 360만 대나 됩니다. 약 800만 대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그 40년 넘게 세계 1위를 일본의 조선공업이 세계 1위를 지켜왔는데 남조선의 조선공업은 99년도부터 그걸 누르고 확실한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99년도에 세계 선박 주문량의 41%, 2000년도에 45% 이렇게 차지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젖히게 됩니다. 2000년대는 세계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고 그래서 호황에 따라서 해상 물동량이 컸습니다. 그럼 해상의 해운업 수요가 많은데 해운업 수요가 많으니까 조선 발주를 하는 거죠. 새로 배를 주문을 하게 되고 그 혜택을 이제 받던 겁니다. 특히 이 세계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석유라든가 철광석, 기타 각종 원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고 또 반대로 이걸 가공해서 중국에서 공산품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운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운사들이 다투어서 이제 조선 발주를 하게 됐는데요. 남조선의 이 조선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 또 생산 효율, 영업 관리 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경쟁사였던 선발국이었던 일본과 앞서거나 또는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외환위기 시에 환율이 폭등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선업이 원래 환율에 매우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수입의 대부분 다 수출하니까 수입의 대부분은 달러고 비용은 대부분 원화로 나갑니다. 원화로 나가니까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500원 이렇게 오르면은 큰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조선의 대표적인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99년, 2000년 이럴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임금도 오르지만 선박이 고부가 가치화가 되면서 선박의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임금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남조선의 조선업 경우에는 이 발주자인 해운업체의 요구를 일일이 반영해주는 그 유연한 설계 능력 이런 것을 갖춰서 이것으로 수주 경쟁력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또 남조선 조선소의 현장 인력이 일본보다 10년 정도 젊었다는 거, 일본 근로자들이 상당히 노쇠했다는 거, 이런 것도 주요한 조건이었고요. 특히 남조선 업계는 이 조선소의 제한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빨리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배를 만들려면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을 도크 바깥에서 도크랑 이렇게 판 거죠. 깊숙이 판 공간인데 이 도크 바깥에서 블록을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도크로 옮겨서 거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 거기서 이제 배가 도크 안에 머무는 기간이 깁니다. 원래 긴데 남조선 조선업계는 도크 근처의 옥외 조립장에서 이미 블록을 이미 두세 개씩 미리 결합한 후에 도크로 옮겨서 용접하는 방식 그런 걸 개발한다거나 또 하나의 큰 도크 안에 유조선, 컨테이너선, 뭐 삶을선 이런 선종이 다르고 크기도 다른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기법 이런 걸로 해서 도크의 회전율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도크에서 만들어내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거죠. 또 현대중공업은 아예 도크 없이 선박을 육상에서 건조하는 공법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배를 바다로 끌고 가는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걸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저임금을 무기로 화물선 건조를 대폭 늘렸지만 남조선 조선업체는 LNG선, 석유수출선 등 고도기술을 요구하는 고가선박의 건조를 싹쓸이하면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